전도서를 이제 저희가 한 달여간 묵상을 하게 되겠는데요. 전도서 그러면 좀 타이틀이 물론 생소하진 않죠. 우리가 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도서가 도대체 왜 전도서인가라는 질문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전도할 때 쓰는 책인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조금 이렇게 좀 뒤틀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성경에 꼭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냥 밝고 긍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전도서를 쓴다. 이것은 아마 쉽게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느껴져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엄청 많지만요. 근데 전도서라는 이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물론 성경 원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후대에 붙인 이름인데, 사실은 내용에 담겨져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책의 제일 첫 마디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타이틀이 붙여지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네요. 전도자. 결국은 이 전도자라는 말에서부터 전도서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겠죠? 그러면 이 전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코헬레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거든요.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레스. 근데 이 코헬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을 소집하다, 사람들을 회집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코헬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말은 소집하는 자, 그러니까 회중을 부르는 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회중이잖아요. 이제 카할한 겁니다. 우리가 이 카할의 이 회집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콜투 워십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을 선포받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도자 코헬레스의 역할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도서에 있어서 이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써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라고 써 있으니까, 뭐 어떻게 비껴나가려고 해도 아마도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아는 왕이 쓴 글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질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다면, 이 글을 썼다면 회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일 것이고요. 솔로몬이 이제 코헬레스로서 이제 소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내용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왕성한 젊은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연수가 다 차서 아주 연로한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 굉장히 많은 회고를 하면서 쓴 책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역대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정말 갑부 중에 갑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갑부다. 정말 이 세상에 한번 등장할 만한 갑부인데, 요즘에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뭐 최근에 한국도 다녀갔고, 이 사람이 이제 사우디의 이제 왕자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워낙 재산이 많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래요. 사실상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미스터 에브리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오늘도 이빈 살만 만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줄을 대느라고 애를 쓴다 그래요. 실제로 솔로몬도 여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수많은 주위의 국가들이 솔로몬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한 예로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있었다란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천여 명의 이제 그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아내들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살았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말을 이해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당시 전 세계 가장 유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솔로몬에게 공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왕비는 바로의 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상당히 위했고 사랑하여서 궁궐을 따로 지어줬다라는 그런 말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예,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 많은 사우디의 왕자가 못할 것이 없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온갖 원하는 거다살수 있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할 수도 있고, 뭐 온갖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어디 담겨져 있냐면은 솔로몬이 이 기록한 전도서 2장에 쓰여져 있어요. 자기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행복의 추구, 뭐 건축에서부터, 뭐 예술에서부터, 뭐 식물을 키우는 식물원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음악에서부터 온갖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오늘로 얘기하면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뭔가에 취하고 술 취함으로써 뭔가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까지도 시도를 해봤다는 게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뭔가를 선포한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같이 하면 나처럼 부유하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냐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요새 테드톡이라고 하는 것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짧은 한 15분, 20분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담을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이 벌려지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와 같이 여러분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청취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전도서를 들여다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삶을 엄청나게 비꼬고 엄청나게 뒤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책이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를 읽을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죠? 난감하죠? 전도서를 읽을 때 가끔은 여기저기서 뭔가 이렇게 좀 건질 만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빛나는 것은 발견은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톤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 성경의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어요. 전도서는 해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제 제기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답인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는 말은 정말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뭐 의심이 없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모든 것의 답이에요. 모든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답이야. 근데 가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켓 앞에 서서 또는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답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덕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 뭔가 굉장한 일을 했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예. 사실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 가서 막 현장에서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근데 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뭔가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냥 노방전도를 한다고 밖에 서가지고 예수가 답입니다라고 외치는데 관계 형성은 전혀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느닷없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네가 나를 알아?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문제를 당신이 이해합니까? 이게 답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질문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라는 책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왜 답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질문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전도서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문들인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힘들어하는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런 갑자기 느닷없이 들은 이상한 소식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물론 뭐 간단한 답을 나누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의 메시지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이 문제제기의 내용은 좀 큰 틀에서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한 절에 등장을 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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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그냥 아무 뭐 이렇게 노력 없이 산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뭐 무기력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내게 어마어마한 재력과 능력과 은사와 수많은 권력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자기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연기 같다. 이 말이 지금 문제적인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낭만적으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나눠먹고 이제 다 이제 밤을 보내고 다 끝났습니다. 예, 번파이어를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좋아요. 불이 탈 때는 그 불 모습만 봐도 뭔지 몰라도 그냥 감동이 돼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불씨만 남아있어요. 불씨만. 그러면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이제 까매지고 있는 그 재로부터 하얀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싹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느끼죠? 아, 뭔가 쓸쓸하고 뭔가 갑자기 외롭고 뭔가 안타깝고 이런 잘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가잖아요.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느끼는 것은 야,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나같이 살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살아봤는데 허무하다. 너무너무 허무하다. 모든 것이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 아래.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3절에 해 아래 1장 3절에 이 해 아래란 말이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내가 해 아래서 이것을 해보니. 여기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아래, 천하에. 즉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현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더라, 해 아래. 근데 이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 물론 그것이 항상 순수한 신앙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게 안타까움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이런 고민은 하는 거예요. 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었어요. 짐승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랴? 뭐 이런 좀 약간 또 비트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해 아래 있는 현실과 다른 또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힌트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나오니까요, 전도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구한 것이 없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 아무리 기쁜 것이다라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말더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 중에 존재적 문제를 얘기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겁니다. 시간. 시간의 흘러감을 누가 막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 것은 낡아지고, 낡아진 것은 망가지고, 또 그렇게 싱싱하고 좋았던 것들이 썩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변질입니다. 변질.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삶을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해 아래 살고 있는 삶이 도저히 견뎌내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 결국은 모든 것이 코미디가 아니라 트레지디로, 비극으로 끝나더라. 마지막 웃는 것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의 모든 피조물의 어떤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피조물의 탄식이 뭐냐면은 썩어짐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들이 썩어질 것에 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하게 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안타까운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단어는 방탕입니다. 방탕. 인생의 삶의 방법을 보니까 결국은 방탕이더라. 죄악된 방탕. 그 방탕이란 말이 뭐 이상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허비예요. 허비. 웨이스트. 웨이스트. 시간도 웨이스트고, 물질도 웨이스트고, 나의 건강도 웨이스트고, 나의 권력도 웨이스트고, 결국은 끝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웨이스트더라.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죄의 안타까운 결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이 삶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는데요. 이 범죄라는 게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도 범죄하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창조의 원리,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걸 다 거역하고 간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의 과정이 어떤 내용이 정말 있는지는 뭐 다 우리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저들에게 이런 영적인 무료함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연계받음으로써 마치 인간이, 그죠?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어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만들어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부여에 끊임없는 그 서플라이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피조세계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를 섭리하여 지탱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지탱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망각 정도가 아니죠, 거부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스스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즐길 수 있겠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 이 팩을 하나 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이크 팩이 제가 보니까 좋아요. 딱 여기 끼워지면 좋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잖아요. 왜 그렇죠?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가. 배터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전파를 타고 저쪽에 리셉터로 가가지고 그게 스피커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전기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아 이거 마이크 너무 좋은데 하고 들고 다닌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붙들고 이거 참 좋은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들고 있다 보면 얼마 없으면 망가지고 썩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볼 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문제제기가 되는 거겠죠.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당당 하고 떨어진 겁니다. 밑에 The fall입니다. Fall. 떨어진 겁니다. The great fall. 결국은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의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 인간이 영혼을 호흡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Fallen condition,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허무입니다. 허무.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을 모른다면 너무 큰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나요?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서 붙들고 그것을 껴안고 며칠 자다 보면 다 내 안에서 무의미하고 썩어지는 걸 발견할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나요? 자,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몇 가지의 실마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요거를 좀 쫓아가면 뭔가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마리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가시다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 이 영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에 대해서 무슨 문제의식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면서 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상해요. 기억력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리치아웃 해보고 나의 삶 속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해보기 위한 온갖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인간은 영구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새것을 좋아하죠. 새것. 새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것을 가짐으로써 잠시라도 낡아짐, 망가짐, 썩어짐을 좀 잊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지나면 새것은 헌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옛것을 또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뭔가 펄멘한 것, 예, 정말 영구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에 어떤 좀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제가 13살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오기 전에 꽤 오랜 시절을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신촌에 있습니다. 이화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죠. 그 대학교 정문에서 앞으로 나오면 좀 길이 이렇게 넓진 않은데 길이 쭉 나 있어요. 그럼 그 길을 타고 쭉 올라오면 됩니다. 거기가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길이지만 어쨌든 그 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 계시겠네. 쭉 와서 신촌으로 내려가는 큰 길을 건너가지고 하나 건너가면 그쪽에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건물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그 병원이 돼서 진료하는 그런 건물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한국에 가면 그 바쁜 일정 중에 내가 신촌은 한번 다녀와야지 성지순례 하듯이 가가지고 그 빨간 벽돌 한번 손으로 만지고 어릴 때 놀았던 그 계단 한번 바라보고 와 이렇게 쪼가쪼가 보이지? 그리고 돌아서면 뭔가 마음에 안도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구나. 영구한 것이. 여러분 저나단 에드월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드월즈 참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1700년대에 매사추세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스햄튼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의 작은 한 도시인데 지금도 노스햄튼에 가면 저나단 에드월즈가 목회했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재 건물인데 수백 년 지났는데 저나단 에드월즈의 그 건물이 여전히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은 다시 진 거예요. 근데 그 정문 들어가는 그 스텝핑 스톤이 있습니다. 한번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다.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날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디딤돌 하나만 원래 있던 거래.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픽 하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와 이래요. 왜? 그거가 있다는 자체가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Something permanent, 뭔가 영구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신기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3장 14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또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찾는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챌린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말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옛것은 다 지나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말씀을 끊으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서 문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 들여다봐라. 언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I was.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I was. 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No.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오해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의 현실에서 이미 앞서 역사 속에 시간의 피해자가 되어서 결국은 늙고 낡아지고 죽고 썩어진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영원이라고 하는 현실에 계시면서 소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야 돼. 지금 같은 순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면하시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몸을 덧입고 다시 견고한 자들로 회복되는 순간이지 절대로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활의 날에 여기서 뿅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저도 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뭐 연세도 많으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몸도 많이 마르시고 고생하신 모습이셔서 참 힘들어 보였는데 장례에 누우신 어머님의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누워 계실까? 이런 그 상복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수의를 입으셨는데 핑크색으로 아주 이쁜 수의를 입으시고 딱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다 그랬어요. 딱 보면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무서운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한두 시간 후에 그 아름다운 육신을 땅에다 갖다 묻었거든요. 여러분, 비는 옵니다. 날은 춥습니다. 내버려 둔 것 같잖아요, 그 육신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묵고 온 우리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가끔은 아주 섬찟하고 끔찍한 그런 기억,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확신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임시로 내려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현재적으로 소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이다. 이게 종말의 현실이에요.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영구한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한편으로는 너무 황당하고 아직도 이게 다 머릿속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권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해 아래 영구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실마리.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인간이 영구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이 말에 더해서 현세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사하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beautiful 하다는 거예요. beautiful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것은 영구함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주시고 이것은 썩지 않을 것, 영구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는 시간은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캡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택하세요. 그 순간을 선택하시고 그 순간을 취하시고 그 취하신 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 말이 뭐예요? 영원과 맞대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 취한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영구한 현실에 디파짓해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결국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요.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으로서의 시간, 때, 하나님의 타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안 쓰면 아껴지나요? 안 쓴다고 시간이 안 가든가요?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냐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들여다보면 에? 나를, 이 내일을, 시간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살아, redeem, 구속하라. 구속하라. 시간을 redeem하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뭐 예전에 그 라틴어로 carpe diem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자들은 그 시간을 seize해라. 너에게 준 기회를 잡아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redeem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흘러 없어지는 해 아래 현세적인 삶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영원과 연결시켜서 영원에 디파짓하는 일들로 바꿔가라라는 얘기일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것을 희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년의 복음.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제는 실마리가 아니라 답이에요. 희년의 복음. 희년이라는 것은요, 50년이라고 하는 해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은, 50년의 해는 단순히 이 세상에 5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한 때를 택하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영구한 그 하나님의 종말적 현실에 접목시키는 순간이에요.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희년에는 갇힌 자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억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은 내가 바로 희년을 너희들에게 가져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이 종말의 현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완성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희년의 선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 것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죠?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 몸에 모든 고통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time of God, 하나님의 이 때에 우리를 포착시킴으로써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희년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말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우리의 경험은 이 순간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레지스터하고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예를 결국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 목사님이 사역하는 강단에서 축구 얘기가 빠질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역시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정말 최강팀 중에 하나를 어떻게 기적같이 이겼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 골이 들어가는 건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 눈에. 이게 가능해? 여러분 그리고 그 남은 몇 분, 우루과이가 2-0으로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고 16강 여러분 근데 진짜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다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지금은 미쳐 죽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승리의 그 순간에 갑자기 버스턴에 있는 막내 아들한테 텍스트가 옵니다. We did it. 제 첫 번째 반응은 네가 뭘 했는데? 라는 질문인 거예요. We did it. 참 이상해요. 아, 도대체 걔네들이 뭐 그렇게 거기에 몰입된. 근데 그게 있어요. 뭔가 있어. 에? 갑자기 저 랜즈데일 사는 우리 아들은 페이스타임을 보내가지고 막 실제로 나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We did it.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좋았어요. 저도. 게임 내내 앉아서 못 봤어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다 해프타임에 잠깐 앉았다가 또 일어서 왔다 갔다 하다.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좋았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호주가 16강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막 날뛰면서. 어제 16강에서 패했습니다. 미국이 16강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제 16강에서 졌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내일 16강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희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순간의 기쁨은 기쁨일 뿐이에요. 월드컵을 이겨도 4년 후에 예산 탈락할 수 있어요. 더 아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순간에 느끼는 이 짜릿한 감동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던 그 순간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적 승리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과 연결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에 타임즈 무한대를 느낄 그 기쁨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지 않고 해안에서 썩어질 기쁨이라면 허무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배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해도 돼요. 나가면 또 뭐 괜히 개면적어질 텐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나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희년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실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유, 이 썩어질 음식 돈만 많이 비싸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걸 먹을 때는 마음껏 맛있어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릴 그 음식을 내가 미리 이만큼 맛본다. 이게 그냥 쓸데없는 어떤 상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적인 복음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 심지어는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주시는 작은 위로 하나도 천국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진 사람은 전도서가 제시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 희년의 복음. 여러분 아직도 그 복음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왜? 우리는 영구한 걸 원하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갈망하세요. 그리고 차지하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희년의 복음을 사모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겁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영구한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인 진선미와 연결되어 있는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완성의 그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